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밥상 공동체. 여러분이 만약 큐티를 하신다면 오늘 이 지난주하고 본문이 똑같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오늘 본문으로 큐티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서 밥상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시겠습니까? 어느 구절에서 여러분은 여기서 밥상이 왜 나오지?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다니엘서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왕정국가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서 당시에는 이 왕정국가인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국가 형태로 드러낼 수 있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있는 바벨론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죠. 특별히 벨이라고 하는 마르둑 전쟁신을 섬기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타국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기로 결심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우상과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바벨론의 왕궁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왕권을 선언하고 입증할 것인가를 고백하고 드러내야 할 사명을 그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그들이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바벨론 왕권 왕실 안에서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일어난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듯 바벨론 왕실 그리고 세계 제국의 권력의 핵심권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입증해 나가고 그것을 기록해 나간 것이 다니엘 예언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이제 초반부 7장까지는 그런데요. 그러면 당시 바벨론과 페르시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왕권만 증명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설교 후반부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제가 늘 생각하지만 우리 김태형 목사님 정말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벨론과 페르시아 안에서만 하나님의 왕권을 증명하고 드러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예언이 들어오고 환상이 들어오고 계시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중근동에서 앞으로 역사 후반부에도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드러내는 그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특징이 역사서이면서 동시에 예언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 바벨론 왕실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다니엘 그리고 제국의 통치를 대변하는 그래서 다른 인물들 사이에 소위 세상 왕국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갈등과 대립과 위기가 형성된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이 대립하고 있고요.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와 다니엘이 대립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끊임없이 모함해서 죽이려던 제국의 관료들과 다니엘이 대립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서는 누가 나오느냐? 다니엘이 또 다른 한 사람을 마주치게 되는데 이것이 첫 번째 싸움인데요. 그 사람이 황관장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입니다. 황관장인데 황관장 아스부나스와 다니엘이 대립합니다. 이 두 사람이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게도 하나님 나라와 이 제국의 투쟁이 아주 거대하고 또 거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단순한 두 인물, 그러니까 황관장과 다니엘이라는 형태로 인격화되어서 이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제도 아주 소소합니다. 그럼 어떤 주제냐? 밥상 싸움입니다. 밥을 먹느냐 마느냐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의인화된 자그마한 싸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제국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는가를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싸움은 소소한 밥상 싸움처럼 보이지만 이 싸움이 사실은 다니엘의 생애와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는 첫 씨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싸움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집중해서 살펴볼 인물은 다니엘보다는 황관장 아스부나스입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는 이 인물이 세상 제국의 통치를 대변하는 인격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환관장이 아스브나스인데요. 나는 밥을 안 먹기, 나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내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환관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환관장 아스브나스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두려움에 떱니다. 자, 다니엘서 1장 10절에 환관장이 그래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는지, 자, 우리 소리를 내어서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우리 아까 그 웃고 계셨던 영상에서 청년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시작. 환관장이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기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이 내가 밥을 안 먹겠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두려워했느냐. 느부갓네살 왕을 환관장이 두려워한 이유는 너희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왕이 지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는데 유대에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소년에 대해서 특별한 음식을 먹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던 음식이 물려나고 나면 제일 먼저 그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것은 왕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인데요. 특별하게 이들을 키우려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왕이 아무 음식이나 주지 못하도록 지정했죠. 그래서 아스브나스가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만약에 왕 황제가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즉 내가 만약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음식을 너희에게 먹였다가 너희의 형편이 다른 소년들보다 못하면 이것은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고 불순종의 문제에서 내 목이 달아난다. 내 목이 지금 끊어진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두렵다라고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득한 두려움과 공포를 표현하면서 다니엘에게 이 음식을 거절하면 안 된다라고 만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스브나스라는 인물의 독특한 위치와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관장이 뭘까요? 환관장, 환관장이라는 직책은 내시들의 우두머리입니다. 내시들의 우두머리. 여러분, 고대 중근동에서는 남성의 고환을 제거한 사람을 관리로 등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남성의 고환을 제거했을까요? 여러분, 사극 안 보십니까? 일단은 황실에 여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환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남성성을 제거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격의 자기 정체성의 뿌리가 사라집니다. 성경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이 내시에 대해서 뭐라고 무엇이라고 막 성경의 내시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내시에 관한 신학적 통찰이죠. 내시란 무엇인가? 그러면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인격의 존엄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했습니다. 성적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창조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남성도 여성도 아닌 통합된 어떤 것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고유한 성적 정체성으로 하나님 형상을 창조한 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형상의 다양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인류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독자의 DNA를 가지고 이것이 이 둘이 결혼을 통해서 번져나가면서 고유한 하나님의 인격의 형상을 가졌지만 각각 다른 캐릭터를 가진 수많은 독특한 자유로운 인간들을 만들어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유라고도 부르는데요. 하나님은 로봇 군단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가 반영된 인격들, 그리고 그 인간들이 이 땅에 가득 찬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한 톤, 그러니까 모노톤이 아니고 무지개처럼 찬란한 인격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남성,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여성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제거되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자율성과 인간의 독특성과 신 앞에 자유로운 존재로서 인간의 독특한 창조적 특성이 제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제거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고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영혼의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는 무엇인가 의존해야 되는데 내시들은 왕에게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모든 원인은 왕입니다. 철저하게 무엇인가를 의존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는데 왕에게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왕에 의해서만 자기 정체성이 연장이 됩니다. 자기의 개인 정체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왕 중심으로 살게 되고 왕의 안색을 살피게 되고 왕의 무의식을 살피게 되고 왕의 마음에 합당한 말만 표현하려고 하고 왕이 어떤 명령을 할 때는 싫다 좋다고 표현해도 안 되고 얼굴이 어떤 윤리적 판단의 표정이 나타나도 안 됩니다. 만약에 왕 앞에 가서 자기 어떤 얼굴 안색이 변하지 않으면 바로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내시를 만들어 놓으면요, 왕은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은 역사적으로 비교적 좋은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에 영걸이었는데 그 느부갓네살 이후에 등장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세계 역사상 포기 등은 드문 명군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지만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에 중근동을 평정했지만 그가 제국을 통치할 때는 탕평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출신인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출신만 쓰지 않았다는 말이죠. 유대 지방에서 잡혀온 포로이지만 똑똑하고 능력만 있으면 언제든 비서관, 즉 황실의 비서실의 특급 비서관으로 왕의 측근으로 기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라 사정을 잘 알고 그 나라 언어를 잘 알고 그 나라 백성들과 연락이 다 있으면서도 왕이 어떤 정책을 내리셨고 왕이 어떻게 통치해야 왕이 지배하는 모든 식민지가 평안할 것인가의 정책을 늘 체크하도록 주위에서 그렇게 탕평책을 써서 사람들을 함께 기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대한민국 이렇게 해놨죠. 오늘날 우리는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좀 그래요. 한민족이라고 그래서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강한데 민족주의라는 이 개념, 이 이데올로기가 생겨서 우리는 굉장히 민족적 단합성이 강하지만 여러분 18세기 이전에는 민족주의라는 게 없었습니다. 유럽의 민족주의는 16세기에서 18세기 그 200년 사이에 생긴 이데올로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고요. 제국과 황제 그리고 봉건 영주 밑에 있던 농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급 사유였지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적 자아가 없는 겁니다. 이런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생긴 것은 16세기에서 18세기인데요.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나타나던 이데올로기가 뭐냐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나는 노동자다, 나는 자본가다 이런 이데올로기 자아는 18세기 이후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세기부터 20세기 사이에 인간의 자아 중에 이데올로기 자아, 내 신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생겼지 그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시절만 봐도요 민족주의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다만 독특한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이었는데도 자기들만의 선민의식이 있었고 독특한 민족주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제국이 통치할 때는 항상 고칫거립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끝까지 저항한 제국에 저항한 것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에 대한 통치를 잘하면 제국 통치가 쉬워집니다. 아마 그래서 이들의 특징을 독특한 특징을 느부갓네살이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세 소년을 특별히 양육하라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점령지의 왕후 귀족의 자녀들이나 지방 세력의 호족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이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장관도 시키고 관료도 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을 데려와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거세가 안 되는 인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뭐라고 하면 아닙니다 말을 하기도 하고 왕이여 그걸 고쳐야 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제국의 통치가 잘 되고 제국이 번영합니다. 그렇지만 왕이라는 게 제국을 통치하다 보면은 점점 지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에게 자꾸 다른 소리 하는 인간들이 많아지면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국의 그 초기에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지만 제국의 중기나 후기 말기로 가면 왕이 지쳐서 그런 인간들이 싫어집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면 딸을 그 사람들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 역사 속에 위대한 형군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극들 보면 여러분 당태종 기억나십니까? 당태종 유명한 게 뭡니까? 우리 역사 선생님들 좀 계신데 당태종 보면 정관의 치라고 해서 유명한 군주죠. 고구려를 무너뜨렸으니까 우리에게는 온수이지만 유대에게서 느부갓네살 같은 거지만 통치자로서는 너무나 훌륭한 인물입니다. 당나라 태종이. 왜냐하면 당나라 태종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족이 아니거든요. 이방민족이었습니다. 서북의 오랑캐 출신인데 소수민족이 당나라 정권을 잡고 중국 전체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는 한족 출신의 선비들을 등용하고 기용해서 머리를 낮춰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태종 이세민이 소위 정관의 치라는 유명한 태평성대를 이룬 것은 소수 정권의 특성을 오히려 강점으로 역으로 살려낸 거죠. 여러분 청나라 때의 유명한 황제 강희제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르네상스적 군주인데요. 강희제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도 소수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수 만주족을 가지고 중국 전역을 장악했거든요. 그러므로 만주족만 데리고 한족을 다스리면 중국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주족들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한족 출신의 선비들을 관리와 총리로 기용했습니다. 그래서 만주족이 중국을 200년 지배하는 청나라를 만들어내죠. 여러분 이처럼 소수 정권이라는 것은 항상 약할 때는 연합해야 하고 여러 사람하고 뜻을 정해야 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런데 소수이면서도 자기들끼리 파당을 짓고 나가다 보면 망하는 겁니다. 왕이란 것은요. 왕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소수일 때는 귀를 기울이고 선비들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 이야기도 수용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점점 더 커지고 그 제국이 커지면요. 오만해집니다. 그럴 때는 이제 막 어떤 얘기를 하고 협치를 하고 함께 하려면 되게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누구를 쓰느냐. 그때 내시를 씁니다. 여러분 내시들을 키울 때 단순히 고함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시들에게 학문을 가르칩니다. 통치 능력을 주죠. 그래서 능력 있는 인재로 내시를 키웁니다. 그래서 내시들이 주로 왕의 측근이 되어서 왕에게 신하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인물들을 발탁하고 인들을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쓸 관료들을 관리하고 인물을 키우는 일들을 왕실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그래서 이 내시들이 국정원 비슷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사찰도 하고 감시도 하고 왕이 이 사람을 택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택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들은 왕실, 그러니까 즉 비서실 안에서 사람들을 유명한 인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왕은 이런 뜻을 원한다. 그러니까 왕의 방향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 비슷한 것인데 이 두 가지가 통합되면 굉장한 권력을 쥐는 거죠. 그러니까 황관장은 국정원 플러스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므로 황관장 아스브나스라는 것은요 제2의 권력을 뜻합니다. 바벨론에서 두 번째 권력, 소위 내시 권력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실에서 위험한 게 뭐냐면 여러분 다니엘서 뒤에 읽어보면 근위대장 아리옥이 나옵니다. 바벨론에 근위대장 아리옥이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 같은 것인데 이 내시 권력을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인물이 근위대장 아리옥인데 이 내시 권력이 경호실장까지 차지하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국정원, 비서실장, 경호실장까지 내시 권력이 장악하면 누가 견제합니까? 그러면 이제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명나라가 망할 때 보면 뭐 동창, 서창이라고 해서 내시들이 정보부가 근위대를 결성하고 암살 조직을 운영하죠. 그래서 충신들 다 죽여서 명나라가 청나라에 무너지는 마지막을 보고 여러분 삼국지 보시면 십상시의 난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시 권력이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런데 왕들이 내시들을 쓴다는 것이 내시의 권력이 강해지면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알면서도 왜 내시들을 쓰는가? 이게 편합니다. 내시라는 존재들은요 주장이 없습니다. 왕의 표정만 살핍니다. 그리고 왕의 표정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자기들이 느낌을 감지하죠. 그래서 정책을 바꿉니다. 왕의 무의식까지 살펴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정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왕에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리로 가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밤에 첩의 집이나 후궁을 갈 때도요. 내시들은 낮에 이 왕이 누구를 좋아하는지를 계속 묵상합니다. 하루 종일 묵상한 끝에 오늘은 동궁이다. 그러니까 왕이 말하지 않아도 오늘 동궁으로 나십시오. 그러면 왕은 저놈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알지? 흡족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무의식까지 그리고 왕의 욕망까지 차려서 정책을 제시하니까 갈수록 내시를 정권의 핵심으로 두게 됩니다. 이게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만해질 때 내시 정권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놈들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배신을 많이 당한 사람은 내시 정권을 만듭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역사에. 그래서 배신이 두려운 사람, 배신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탕평책을 쓰지 않고 내시들을 곁에 두는 거죠. 여러분 아스부나스라는 인격이 이런 인격적 특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 이런 인격적 특성을 가진 아스부나스의 가장 큰 고민은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보았는데 두려움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내 목이 떨어질까에 대한 두려움, 생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그 이상의 그 이하의 가치도 없습니다. 사는 게 생존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시 조직과 내시 문화가 강화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가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이 내시들의 통치를 통해서 완성되고 나면 무엇을 하는가? 두라 평지에 자기를 상징하는 황금 신상을 세워놓고 나팔을 붑니다.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3장 1, 2절 내시 정권이 끝까지 가면 이런 일을 해버립니다.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비는 여섯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판관과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여러분 나중에 있잖아요. 내시 권력이 완성되고 나니까 지금 1장을 먼저 3장에 보면 종교 행사를 하는데 내시 정권이 뭘 만들어내는가 보니까 재판관, 법률사, 오늘날로 말하면 검사들 다 오라고 합니다. 변호사까지 다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무릎 꿇게 합니다. 총독, 수령, 행정과 모사, 책사들, 비서관들 와서 다 무릎 꿇게 합니다. 각 지방 모든 관원들,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동장들까지 다 와서 거기 절하게 만듭니다. 신상에. 왜 이런 우상 숭배가 할 수 있는가? 왜 탕평책을 쓰던 느부갓네살이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내시들은 황제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만 결심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찾아내어서 두려워 말고 그걸 행하십시오. 됩니다라고 아부를 합니다. 왕이 주변의 눈치를 보고 제후들과 선비들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갈등할 때 충동하고 할 수 있다. 그리고는 왕이 그것을 할 때 그래서 왕이 그것을 실현할 때 왕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또 즐거워하고 또 아부하고 또 왕이 내시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권력과 자기 자신에 대한 절제력이 사라지고 도취되면서 엉뚱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비민주적이고 초기 파시즘적인 문화가 내시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 속에서 다니엘이 굉장히 귀한 자세를 보입니다. 뭘 했는가? 뜻을 정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런 내시 권력의 중심부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다니엘서 1장 8절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한 가지만 정했습니다. 뭐냐? 밥상을 먹지 않겠다.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밥을 먹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식탁이 함께하는가?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는가? 여러분은 누구하고 밥을 자주 먹습니까? 누구의 식탁에 자주 앉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밥을 자주 먹는지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주 밥 먹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닮아갑니다. 활락 좋아하는 사람, 쾌락 좋아하는 사람하고 밥을 자주 먹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을 쫓아가게 됩니다. 악한 사람과 자꾸 밥 먹어보십시오. 내가 악한 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는 사람들을 잘 골라야 합니다. 누구하고 자주 밥을 먹는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식탁은 단순한 밥상이 아니라 식구를 만듭니다. 형제를 만들죠. 그리고 공동체를 만듭니다. 문화를 만듭니다. 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민족주의 연구를 보면 요즘은 민족이라는 개념을 혈통이나 정치로 결정하지 않고요. 문화로 결정합니다. 문화민족주의죠. 여러분, 중국인이 뭡니까? 대만에 사는가, 홍콩에 사는가, 본토에 사는가, 혹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화교로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 음식을 먹으면 중국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 영화에 한동안 중국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영화가 많이 나왔죠. 음식 남녀 뭐 이런 것들. 중국 요리를 중심으로. 그걸 먹으면 중국인이다. 한국도 밥상 이야기 엄청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먹방, 한국인의 뭐 밥상. 한국인이라는 것은 누구인가? 김치를 함께 먹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북한에 살든 남쪽에 살든 중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독일에 살든 한국말을 할 수 있든 상관없이 몸에, 그 사람의 몸에 새로운 DNA가 들어와서 김치 못 먹고 김치를 못 견디는 인간이 되었다면 그는 더 이상 한국 사람이 아니다. 이게 문화민족주의입니다. 민족의 동질성을 문화로 규정하죠. 문화 중에 언어가 가장 중요하지만 언어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 즉 언어는 잃어버려도 음식은 남아있는 겁니다. 음식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가장 핵이 음식이죠. 그러므로 내가 음식을 거절한다 이 말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나는 바벨론에 동화되기를 거부한다 이 뜻입니다. 내 인격이 내시화되는 것을 거부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제국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유인이 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싸움이 그의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밥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밥을 먹느냐 아니냐의 싸움이 그 삶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우리의 적용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적용점은 분명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의 적용점은 주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의 생존을 위한 식탁보다 내가 먼저 받아야 할 식탁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바로 주님의 식탁입니다. 내가 내시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보다는 왕과 같이 밥을 먹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밥을 먹는 시간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 더 자주 주님과 식탁이 않고 더 자주 주님의 떡과 주님의 포도주를 받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 가운데 성령의 포도주를 내가 날마다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싸움이 먼저 되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로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우리의 양심, 생각, 하나님의 형상이 다 무너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아주 단순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밥상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시민이 되지 말고 천국의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나라의 식탁에 앉지 말고 주님 나라의 식탁에 앉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질서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날마다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임하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도록, 그래서 세상 나라들의 권세와 그 가르침과 그 가치에 무릎 꿇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조금씩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나라를 찾으려고 애써 볼 것을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어제죠? 50일 하나님 나라 큐티가 마쳤습니다. 50일 동안 성도들과 아침마다 큐티를 나누면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6월 마지막 주부터 다시 큐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새로 이제 터모임을 하게 될 텐데 예배 후에 여러분, 토요일을 하실 때 제가 한습지기들에게 부탁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 나눔과 큐티 나눔을 꼭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뭡니까? 밥상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수련회 때 밥상 공동체라고 해서 티를 만들어서 그게 수련회 전체 단체 티였습니다. 그런데 왜 밥상 공동체라고 그 당시에 썼느냐? 우리가 모여서 함께 밥을 먹는 공동체이지만 그 육의 밥을 먹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밥상을 밟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벌써 20, 30년 전에 그렇게 대학부 수련회 때 고백하고 수련 티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밥상 공동체라고.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면요, 저도 이번에 이제 민수기 보는데 처음 앞부분에 이제 계속 그 사람 이름만 나오잖아요. 이름 나오면 정말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큐티를 하면 30분 동안 성경을 혼자서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도통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답답하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군종병이어서 새벽에 이제 그 따로 생활을 했거든요. 이제 저희 그 교회가 사단 교회가 바깥에 있었는데 제 선임병과 제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두 사람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 돼요. 왜냐면 민간인도 오시고 군인들도 오시는데 그분은 계급이 상병이었고 제가 이등병이었습니다. 방에 같이 자는데 그분은 이제 대한신학교를 다니고 계셨고 저보다 나이도 많았고 학년이 높았고 저도 이제 대학 3학년을 마치고 갔는데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 그분이 선임이니까 인도하잖아요. 성경책을 그분이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일단 딱 일어나면 짜증을 냅니다.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데 에이 하고 일어납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탁 펼칩니다. 그럼 이제 그게 본문입니다. 이제 보는 그분이 뭐 신학교 대학교를 나오다 왔으니까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올라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처음에는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할 수 있지 했는데 한 달쯤 듣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본문만 다르고 하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대하면서 내가 사회에서는 안 그랬다. 사회 나가면 내가 열심히 할 거다. 제대해서 만났더니 정말 목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답답하고 화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 해석을 하는데 너무 이상하게 우리가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놓고 우리 스스로 너무 뿌듯해할 때도 있어요. 혼자 막 은혜를 막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해석의 원리를 따로 배우지 않아도 성경을 자꾸 묵상하고 성경 앞에 자꾸 서면요 나도 모르게 성경 읽는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면 성경 해석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해석학을 따로 배우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선생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최고급 정보가 있고 성령님이라는 최상의 선생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특성했잖아요. 그리고 그 제주도에서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청년 시절에 대학 시절에 하루 30분씩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들 30분이 너무 부담되면 15분이라도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성경을 직접 쓰고 계신 분, 성경을 녹음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다. 제가 20살 때 신학교를 갔을 때 선물을 받았는데요. 어떤 선물을 받았느냐. 저 이모에게 받은 선물인데 NIV 영어 성경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만약에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 NIV 영어 성경으로 네가 10번을 읽어내면 너는 달라질 것이다. 못 읽고 안 달라졌죠. 제가 30살에 또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이모의 아들, 저 사촌동생인데 저보다 2살 적은데 그 친구가 저에게 선물을 딱 줬는데 지금은 번역이 됐는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영어 성경을 이만한 두꺼운 원본을 딱 주면서 형 읽어봐 그러더라고요. 안 읽었죠. 나중에 뭐 번역이 다 나오더라고요. 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제가 만약 그때 정말 말씀 앞에서 몸부림쳤다면 물론 제 20대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은 많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때 좀 더 집중했었다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랬냐? 믿고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는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오잖아요. 믿고 따른다는 것은 모호하게 믿고 따른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정해지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고 인생을 살아갈 방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아주 단순한 싸움을 했습니다. 밥상 싸움에서 승리해서 자기를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떡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자기를 지키는 주님의 식탁에 앉은 이에게 하나님은 윤택하게 하셨고 더 지혜롭게 하셨고 더 탁월하게 하셨고 죽을 자리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우리 이제 뭐 종교생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일부터, 심지어는 예배 후에 오늘부터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실 왕의 식탁을 내가 먹지 않는다.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내가 따르지 않는다. 그럼 죽을 것 같습니다. 내신 문화에 동조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그 이 황관장처럼 너무나 강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비록 다니엘처럼 그런 내신 문화의 한복판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윤택하고 투명하게 유지하면서 거절할 때는 거절하고 때로는 죽을 것 같지만 정확하게 거절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오히려 안 죽고 살아나고 더 탁월하게 되고 더 놀라운 쓰임을 받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적의 심장의 한복판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맨 처음엔 어렵죠. 세상의 식탁을 거절하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매일 마주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매일매일 큐티하고 매일매일 말씀 보는 게 쉽습니까? 그러나 쉽지 않지만 그것이 30일이든 50일이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매일매일 앉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점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체험하다 보면 그 다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매일매일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사자굴도 들어가고 풀물에도 들어갈 수 있고 모두 머리를 숙이는데 혼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가 죽게 될 일에 조소의 의의가 찍혔는데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근심어린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감사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다니엘이 감사기도를 했다는 것이 이런 거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 조소의 의인이 찍혔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면 죽인답니다. 절 또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문을 열고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이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 발걸음을 디딜 때마다 세상 세력이 우리 발밑에서 밥처럼 흙처럼 먼지처럼 부서져 나가는 그 능력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내시와 때로는 이 파시즘적 조직 문화 속에서 그런 사람으로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거죠. 저 사는 거 나하고 입장이 달라요. 근데 입장을 달리해도 어떻게 제거당하지 않을 만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순결한 사람, 정직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사심이 없는 사람으로 모든 조직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기업과 세속의 모든 조직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기적입니다. 얼굴색만 변해도 그 다음날 목이 달아날 겁니다. 여러분 재벌 회장님 앞에서 아닌데요라고 한번 말해보십시오. 그럼 목이 날아가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시대의 논리를 거절하면서도 이 시대의 주권자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가? 여러분 통치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통치자들은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 밑에서 내시짓도 하고 간신짓도 하고 별짓을 다해서 한 편인 것 같지만 저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 이익 때문에 지금 나한테 그런다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써먹기는 하지만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저 사람은 지금 나한테 비록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지만 저 사람은 자기 이익 때문에 소설이 하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가 바로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인격 싸움입니다.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20년 넘었네요. 제가 그때 중고등학생들 설교할 때 그 설교를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이전에 한 캐톨릭의 어떤 그 방송에서 이런 영상을 했는데요. 그 요셉을 이제 재미있는 드라마처럼 만들었는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라고 했다고 이제 거짓말을 해서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되죠. 그래 그날 저녁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와 보디발이 이제 침상에 누워 있는 장면인데 보디발 아내가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나를 겁탈하려고 했는데 감옥에 보내면 어쩌냐고 저놈을 죽여야지. 그러니까 그때 보디발 아내를 이렇게 보면서 나왔던 영상이 뭔지 압니까? 자기 부인을 그냥 두들겨 때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네 말을 그냥 경상도 말로 내가 네 말을 믿을 것 같냐고. 내가 네 말을 믿을 것 같냐고. 저 요셉은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야. 비록 자기의 신분과 위치 때문에 요셉을 감옥에 보냈지만 이 여자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이게 인격 싸움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정말 부족하고 또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현격하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이럭저럭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다.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시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살고 계신 현장은 제가 이럭저럭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목회 현장보다 훨씬 더 힘들고 치열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중에 그래서 훨씬 더 치열하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뜻을 정하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오리온 시대에 이 오른 시대에 이 밤에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면 좋겠다.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온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라도 작은 결단을 지금 해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의 상을 받겠다. 세상의 식탁보다는 주님의 식탁에 자주 앉겠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 그리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그 시간을 나는 반드시 확보하겠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밥상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선을 긋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나는 적어도 이 선을 지키겠다. 그것을 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터모임 할 때예요. 나는 적어도 이 선은 지키겠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밥상 그러니까 말씀, 기도, 시간을 정하고 밥상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말씀의 깨달음과 기도의 응답을 터에서 함께 꼭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정체성이 들어오냐면 비록 우리가 내시 문화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지만 나에게 어떤 정체성이 들어오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영을 주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그 나의 정체성 부르심이 명료해져서 세상에서 내가 내시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헷갈리지 않고 꿋꿋하게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6월달이잖아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남북한 사회 속에서 저는 다니엘처럼 별처럼 빛나는 인물을 하나님께 일으키셔서 민주주의와 인격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수많은 인재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북도 이겨내고 남북이 통합되어지고 한민족의 창의성이 세계 속에서 돋보이는 그런 국가와 사회를 만드는 인재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한국 기독교가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청년들을 시작으로 계속 이제 수련회가 진행돼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지금 유치부도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요. 청년부, 중고등부, 초등부, 유치부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하고 기도한 게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인물이 한숲에서 그래서 밥상 싸움을 통해서 인격화된 신앙으로 세워져서 이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상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할 것인가 오늘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이제는 밥상 싸움을 통해서 인격화된 신앙을 통해서 내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신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것이 거대 담론이 아니고 작은 밥상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작은 밥상 싸움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기도 앞에 그리고 큐티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나의 정체성이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수배에서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 자녀들이 인격화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